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싸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데 데가볼리는 데가 10이라는 말과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의 합성어죠. 그래서 데가볼리, 10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되었던 도시인데 나중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협력하면서 자치와 면세의 그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인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무트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그 거라사인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 귀신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만나니라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 휘펜테스는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처럼 전쟁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싸우다 혹은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났다라는 것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대항하여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의 그 대결 구도,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과의 대결 구도가 펼쳐진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이제 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8절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후에 7절에 귀신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의 뜻이 10절에 나오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이곳은 바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지역, 즉 귀신이 다스리고 있던 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내 나와버리니까 건들지 말라 내버려 두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달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답하죠. 이때 군대는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약 6천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은 곁에 있었던 마침 곁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돼지떼가 그렇게 그 옆에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대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상 돼지는 당연히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고 또 돼지를 치거나 함께 있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고 약 2천 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는 그러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랐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여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그 일들을 이제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현장으로 와보게 되었고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죠.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초지종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라고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이 큰 일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탄의 통치 아래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며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랑은 쇠고랑, 즉 손을 묶는 데 사용하는 수갑을 말하고 쇠사슬은 죄수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는 족쇄, 착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랑과 쇠사슬로 여러 번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려고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다른 아무 힘으로도 또 누군가도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즉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자기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점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죽어가도록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했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도, 또 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만큼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구원해 줄 수 없음도, 또 점점 자기 몸을 해치고 죽이는 그러한 파괴적인 삶도,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으로 묘사되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바로 사탄을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 이보다 더 암울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죽어버린 그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의 형편은 이처럼 거라사, 광인같이 그들은 비록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혼은 죽어있으므로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치유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바로 이 예수님만이 이방 땅에 친히 배를 타고 와서 귀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황으로 말하자면 죄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탄의 그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며 사망의 길로 끌고 다니던 그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더 넓게는 귀신이 통치하던 그 이방 지역, 거라사인의 지방과 데가볼리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친히 꽂으신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그 예수님과 귀신이라는 이 대결 구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귀신을 패퇴시키고 예수님께서 그가 지배하던 이 구역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구약에서 나오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는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삼았듯이 예수님이 악령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 귀신의 군대가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모두 물에 빠져 몰살되는 그 모습은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또 15절에서 고라사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걸어서 마른 땅을 건넌 일과 또 여리고를 정복한 일로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그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고라사인의 땅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저 떠나시기를 간청하는 모습과 또 구약에 나오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그 가나안인들의 모습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의 부하들인 그 군대 귀신들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을 해방시킨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노예화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두 부류의 반응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재밌게 완전히 상반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축기를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부류의 표면적인 행동은 이제 동일했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둘 다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17절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18절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고라사인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으로 인해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몰살했기 때문이었죠. 이 돼지떼들은 자신들의 그 밥줄이었고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돼지 치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와본 그 고라사인들의 눈에는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새로운 광경이 이제 동시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다에 몰살해 있는 그 많은 돼지떼, 또 다른 하나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있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그들은 전자, 즉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람보다는 바다에서 떼 죽음을 당한 그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떼가 보존되는 것이 더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혼의 회복이 돼지보다 못한 것이었고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 그들에게 그러한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과 돼지 2,000마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서 그 물량주의, 양적 우선주의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 타산을 따져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저울질해서 경제적인 손해, 또 물질적인 손실, 양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그 영혼을 위한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는 철저히 복음의 소외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런 데가볼리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4장에 보니까 배의 풍랑으로 죽게 될 위기까지 넘겨가면서 그렇게 그 땅에 도착했고, 또 21절에 이 일이 끝나자마자 배척 받으시고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소외당할 무덤에 거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고 험한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이 광인처럼 나에게도 죄와 사단, 그 권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도 이런 예수님의 그것과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고통받는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입으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송하지만 발길은 열심히 잔치집을 향하기를 즐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 상처받은 자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다른 거라사인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죠. 그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은 노,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부는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보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겪었던 이 일을, 주께서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겨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바로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땅에서 그분과 복음 사역을 함께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가족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에게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장은 바울이 열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도 이사야 49장 6절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처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온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따라오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류하고 그곳에서 데가볼리에 남도록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는 성도들마다 다 그 모양이, 모습이 다르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과 장소는 또 선교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배척받고 떠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배우자, 친지, 또 친구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처럼 주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오늘도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한 것처럼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고 무덤의 권세와 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돼지떼가 몰살한다는 그 위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또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또 다른 이런저런 불편함과 손실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저한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책망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비록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그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몸과 마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주님 없이 사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그 한 영혼 위에서 배를 타고 그 이방 땅까지 건너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혼과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 그래서 주님을 배척하고 떠나기를 간구했던 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